수요 예배 때 혹시 제가 못 나오면 이제 누군가 대타하는 교육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못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거를 생각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잘 아는 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인데요. 22장 1절부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이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좀 하면 주님의 방식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순종을 하시면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이렇게 많이 취하는데 성경에 보면 방식이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믿어? 그럼 이렇게 해. 그 길을 가는 중에 왜 그 길을 걷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제 우리 잔머리가 이렇게 태생적으로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향이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리 마음에 뭔가를 깔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물어볼 때 사실은 본인이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굉장히 가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 할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너무나 선명한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이게 그것이 선명하다 그러면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맞다 그러면 순종하여 가는 중에 하나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나안 가는 길이 40년이 걸렸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직선 키로수로 따지면 한 400km밖에 안 된대요. 이게 근데 400km밖에 안 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이 올라오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라. 그러니까 따라가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그 얘기죠. 보여주세요. 움직이겠습니다. 요 말도 맞는데 더 성경적인 것은 주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네 아들 드려. 이게 전부예요. 네 아들 드리면 내 믿어봐라. 찌를 때 내가 스탑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무슨 계획이 있다. 이러이러한 내가 100%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찔러. 이게 아니에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주시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꿈은 자기 부모와 자기 이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꿈이 맞는데 그 과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과정이 이게 형들한테 팔려서 갔다가 노예됐다가 감옥에 가는데요. 그거 매 순간 보세요.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꿈 주셔놓고 이게 인도입니까? 아니 감옥이 인도냔 말이에요. 노예가 인도입니까? 인도일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는 증거가 감옥이라. 이게 말이 되냐 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노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생활 속에, 그 노예 생활 속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법이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30세가 되기까지 보호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하나 총리가 되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머물렀던 이제 감옥소가 전부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치꾼들, 뭐 최측근들, 뭐 술관원, 떡관원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지금 최고의 뭐 비서실장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왕을 제일 옆에서 아련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막 많은 얘기들을 듣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냥 요셉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래놓고 보면 사도들을 부르실 때, 예를 들면 베드로를 부를 때 뭐 별 말이 없어요. 내가 연봉을 한 5천 책임져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수제자 네 자리에 내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 말이 의미하는 말을 몰랐습니다. 알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지 안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니 하나님이 큰 계획들이 보였는 거예요. 아, 그냥 이 무가치한 업으로 일평생 지낼 나 같은 놈한테, 영원한 죄인이었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놈한테 이런 큰 계획이 있었구나.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리마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이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를 물어볼 때 그 마음 상태까지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보다 하나님 뜻이 명확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심판의 의미로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조금 보면 도무지 이 땅에 있던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특별히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쭉 보시면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순종이란 게 하루 이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의 순종입니다. 요즘에는 좀 창조과학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그 시대는 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슬이 올라와서 전 지구상이 이제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120년 동안 비 내리지 않는 산 꼭대기에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친놈이라고 비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요, 이제 엊그제도 이제 고향을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그 고향 가면서 분뜩 뭔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 생각이 났냐면 이제 그냥 아주 좀 이상한 자세로 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계셨어요. 뛰는데 그냥 시내를 통과하면서 뛰어요. 근데 이제 거의 팬티 비슷한 반바지 입고 위에는 항상 러닝 입고 자세가 약간 좀 구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자세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뛰고 뭐 해도 계속 뛰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뛰는 모습도 웃기고 패션도 기가 막히고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했다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이게 비난을 넘어서 존경이 되는 거야. 이 사람 뭐지? 알고 보니까 이제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살라고 뛰었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남의 눈치가 필요합니까? 자기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뛰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몇 년을 뛰어도 그런데 노아는 120년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볼 때, 그리고 노아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약이 후반에 보니까 말씀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냥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왜 방주 짓는지를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120년을 순종합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심판 정도만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노아를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기로 거의 제2의 아담 수준으로 높이신 거예요.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노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왔던 모든 인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노아를 세워서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가 새로운 어떤 세대가 바로 노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계획입니다.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리까지 노아를 세우신데 본인 몰랐을 거예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해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과 다름이 없게 노아에게 방주지어라고 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삶을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 있겠나 이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또 반대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야말로 미친놈이라고 생각지 않겠나. 주님 오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드리고 계속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자신 죄인이라면서 더 깊어져야 된다면서 더 헌신해야 된다면서 더 이렇게 이 복음으로 전 세계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볼 때 밖에서 볼 때 우리가 미친놈이야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 수많은 교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 예수님이 사랑인데 아니 그냥 두루두루 사랑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대부분의 육신적인 사랑으로 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여유가 있고 주님 앞에 평안함이 있고 주님 앞에 누림이 있고 주님 앞에 힘이 있지 않냐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산으로 들로 늘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 분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볼 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대형교회일수록 아주 이런 예배, 주일날 아주 이런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 7시 이런 예배가 있대요. 신앙 양심상 예배는 더 건너뛰기 힘들고 아주 빨리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날씨. 딱 낚시하기 좋은 날이지.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전 왜 저러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생을 걸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최고를 헌신하고 막 뛰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때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같이 노아같이 요셉같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신방을 할 때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늘 좁은 길 늘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 번도 좁은 길 같지 않더래.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응답받고 뭐 예수 믿고 이것도 해결하고 예수 믿고 저것도 해결하고 누린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좁은 길이야.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축복받고 저것도 응답받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길이 세계복음화로 하면서도 사실은 저밖에는 불신자하고 별반 차이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복받고 뭐 이런 삶이니까 과연 이게 좁은 길이 맞나 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인도를 받고 나서 이 복음을 진실로 알게 되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길을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가슴이 다가오는 거죠. 무슨 좁은 길이 뭔지가 부딪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성경에서 외치고 있는 복음이 맞는가? 그 복음이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되고, 이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디테일한 부분에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분들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냈냐는 거죠. 그들이 그랬던 방향과 지금 우리가 걷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순종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 못할 시간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이해 못할 시간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형통하게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니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계속 걸어가는데 점점 힘들어져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맞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면 그 좁은 길을 걸을 때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 때 조금만 문제 오면 고민되잖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꼭 이래야 되나 꼭 저래야 되나, 꼭 이래야 되나 꼭 저래야 되냐 묻기 전에 이게 맞으면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맞냐를. 주님이 지금 나를 이쪽으로 부르신 게 맞냐?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선명하게 혹시 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계속. 욥의 인생이 사실 그런 인생이잖아요. 나름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했던 인물이고요. 새 친구들이 왔을 때도 욥의 변명이 시종일관 딴 얘기가 아닙니다. 나 좀 괜찮게 했는데. 나 좀 열심히 했는데.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 내가 빨리 흑암으로 빠졌더라면, 이런 좀 속된 말로 이런 고생 내 안 할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심판하신지 모르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불평의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완전히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는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표현될 때 그게 순종이라고 하고, 정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이렇게 부르심이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쭉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라고 들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믿음 좋았다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때, 그런 요구하실 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겁니다. 그분이 특별한 믿음이고 우리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한 게 뭐냐를 본을 주신 겁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보세요.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예수 믿는 인구들 중에 한 반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 이상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북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회교권의 영향이 많습니다.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산주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거는 따라오는 것이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의 뜻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걸어가는 자만이.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대부분 전부 교회 하나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할 때 우리는 계속 세계복음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릴까를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더 헌신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것이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 속에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게 쓰나미는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창수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강하게 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올 왔을 때 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언젠가 온다는 겁니다. 저기 엊그제 다큐멘터리 형태의 어떤 그 TV를 잠시 보는데 일본의 어떤 마을에 어떤 이장이 아주 고민하면서 틀림없이 자기 나라에는 쓰나미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누구도 시행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15m 이상을 이렇게 뚝을 쌓습니다. 쓰나미를 대항한 거죠. 이거 하자고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다 반발하는 거지. 그 돈이 있을 바에야. 실제로 도움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도로가 급하고 뭐가 이제 교육하는데 돈이 들고 이런데 해야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쓰나미를 위해서 그 돈을 왜 쓰냐. 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쓰나미 왔을 때. 준비한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게 뭐며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냥 이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 구성 요원으로 별 생각 없이 톡 따라가는 거. 지난 주간에 우리 창원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인도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틀 때문에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아주 좀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창원교회 요소요소에서 빵 터졌어요. 여기도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할 때 창원교회가 막 여기저기에서 빵 터졌어요. 왜 메시지한테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계속 터지길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제가 아무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빵 터진 거예요. 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요.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앙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죽은 하나님으로 자꾸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냥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에 드러나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자세와 또 동시에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등장하겠죠. 제일 중요한 그분을 닮아감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으로 근간으로 깔리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신앙. 이게 진짜잖아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내용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계속 길을 걷어요. 이게 평범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일 수 있고 이 길이 틀림없이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세상 길과 다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틀림없이 여러 우리 스스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많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복음적인 요소들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뺄 것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 의미로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도 맞다고 하면 물러서지 않을 우리 모두 맞다고 한 다음에 우리는 물러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지가 희미하면 늘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교회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새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을 가다가 이게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가 걷는 길을 이게 어떤 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부딪히지 못하게 되면 가슴이 없으면 결국 그 길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건 너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장세복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맞다고 하면 정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순종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인도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할 때에 더욱 자세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뜻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묵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위치에 뒀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저는 그 노아의 방주 120년 지었을 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못 해먹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나무 하나 지고 올 때 가족들하고 쉴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삶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얘 죽이면서 아무 감정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 죽여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들을 바친다 이게 괜찮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집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지 않는데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만에 그것도 정말 가장 아끼는 우리 셋째 딸을 제가 이제 다 한 대 때렸거든요. 요즘에 우리 셋째와 넷째와 자주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넷째가 이제 좀 대드는 거지 이제 남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먹이 나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힘을 못 쓰다가 어제도 이제 저는 방에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거실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놈이 다섯 대를 맞고 한 놈이 일곱 대를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울면서 이제 지 억울하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현인 이쪽에 앉고 윤인 이쪽에 앉고 막 억울한데 제가 뭐 아무 타치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윤인은 틀림없이 가짜로 울고 있기 때문에 왜 별 뭐 안 했는데 어제는 윤이가 좀 억울했나 봐. 그래가지고 제 보는 앞에서 허니를 때린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데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더라. 근데 참았어. 그러고 있는데 허니가 탁 꼬라볼 거 아니에요. 눈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확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허니를 때렸던 그 방식 그대로 제가 때렸어요. 윤희를 처음으로 머리를 팍. 그러니까 아빠가 때리니까 그 늘 보다듬고 늘 이렇게 안고자 하는 아빠가 이렇게 때리니까 얘가 놀란 거지. 그래 뭐 닭똥 같은 눈물 그걸 때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 절대로 그렇지 하지 마 얘기하니까 얘가 뭐 닭똥 같은 눈물 때리고 이제 허니도 한 소리 하려고 탁 쳐다보니까 허니는 이러는 거야.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화내고 있는데 윤희하고는 막 눈빛 막 쏘면서 뭐 총알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허니가 이렇게 하니까 여튼 그 위기를 넘겼어요. 여튼 그래놓고 이제 이 마음의 상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용돈도 주고 막 다 풀었는데 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놓고 아빠가 보다듬으시고 없던 용돈 생기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라면 먹는데 저는 하루 종일 속이 쓰린 거야. 딸한테 때린 게 정확하게 몇 대 때린 게 이게 계속 마음이 아프고 야 이것도 평생 갈 수 있네. 예전에 제가 우리 언니를 이제 장난감 골프채 해가지고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얘가 나중에 간증하러 가가지고 아빠가 골프채로 나를 때렸다 해가지고 완전 못된 놈 됐는데 이게 또 평생에 상처가 안 되는가. 상처가 이걸 떠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셋째는 처음으로 제가 때렸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이제 제 인생에 첫째 때렸을 때, 둘째 때렸을 때, 셋째 때릴 때가 이제 쭉 이렇게 남는데 이제 넷째만 남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밤에 이게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눈에 안 들어오고 얘는 뭐 싱글벙글 해가지고 밖에 두들겨 맞고 나가가지고 라면 실컷 먹고 아빠 용돈 주니까 랄랄라 하고 있는데 애는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안 그래. 이해하시죠 부모님들? 이게 너무 쏙쏠인 거야 이게. 하루 종일 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깨어나지도 않고. 용장도 초고 최근에 이해하실 건데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니 때문에 그렇다네. 그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자고, 진짜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아브라함이 특별했고, 감정이 없고, 저 사람 오래 훈련받았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접근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접근이 틀렸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일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더 사랑이 예민해지게 돼. 그 상황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 바쳐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은 못 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들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냐는 바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믿으면 순종할 수 있지 않냐.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우리 인생은 성경에 있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사실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저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신약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약보다 빈도수로 따지면 몇 배가 많아요. 신약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빈도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는 삶. 이게 신약의 성도의 삶이에요. 복음 받은 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근데 아무도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때 그게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보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갑니다. 누가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해도. 도무지 일반적이지 않다고 얘기해도. 그게 상식하고 어긋난다고 얘기해도. 그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해도 암만 투자해도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비난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게 원래 좁은 자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니까요. 사도들이 그래했고 세례요한이 그래했고 사도 바울이 그래했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식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 어떤 것으로 일반적인 모든 통용된 것하고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할 때 진짜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희 우리 당세복의 사역에 사실은 그러했잖아요. 예, 처음부터 뭔가 모든 걸 디테일하고 짜고 간 게 아닙니다. 갔다 오면 보여주시고 갔다 오면 보여주시고, 그게 메시지로 정리되고, 그게 중요한 이 운동으로 정리가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삶,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는 삶,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더 뚜렷이 보여주십니다. 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복음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잡히신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 이름을 많이 활용하거나 예수 이름을 많이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새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겠다. 그 전에는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육신에 어떻게 보면 심었다고 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새 언약에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드러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다 더럽다고 얘기하죠. 다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 생각과 같지 않아도, 우리 판단과 같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방향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주의 종과 또 교회가 정말 그 방향이 맞다 그러면 주의 종과 교회에 순종할 줄 아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그게 질서의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귀중한 교육자들, 또 우리 또 앞서 세우신 귀중한 중직자들 귀한 줄 알고 또 같이 순종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교회다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세상에서 너무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말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욱 세밀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 길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드릴 수 있었다.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다. 그게 행복 아니겠냐는 거죠. 히브리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예를 드려도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행복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냐. 그게 행복 아니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자 이렇게 고린도후서 이런 데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뭐 돌로 맞고 뭐 태장으로 맞고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오만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와 동행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하겠냐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옥에 앉아있으면서도 주님을 누리고 저는 그런 게 사실은 부럽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갈급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가 주께 완전히 붙들린 바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 육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육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육신에 민감할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세상의 다수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상식이나 이게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해석한 교리의 바탕을 두고 진실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 당신이 준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 사람들의 전 세계 준비시켜 주셔서 그들 또 세우시고 또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부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단체, 모든 지역,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크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도 어려운 가운데 나라와 또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걸 멈추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당세복사에게 해외로 못 나가게 하시고 묶어두셨을까? 이유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 자체에 대한 더 깊으심이나 아니면 제대로 뛰기 위한 뭔가 바탕을 마련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계속 정신없이 뛰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좀 코로나하고 좀 쉴 줄 알았는데 더 바빠 보니까. 더 바빠가 다 더 바쁘게 정신없이 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폐일은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가요, 우리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 할 수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묻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하는 아니면 그건 아니었으면 내가 포기하고 싶은 거, 내가 꼭 잡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묻고자 하는 그 의도 자체도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복음과 당세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 방향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더욱 세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또 그런 길들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에 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라고보다는 신약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에 우리는 먼저 순종할 뿐이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순종해서 전 성도들을 끌고 가는 가장 앞자리에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모든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열두 사도를 먼저 뽑으심 같이 하나님 먼저 뽑으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열두 사도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먼저 열두 사도를 부르셔서 그 길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또 모범으로 또 어떤 배경으로 전체가 소통될 수 있는 어떤 굳이 얘기하자면 센터 역할을 장애 역할을 플랫폼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력하고 아직은 작고 부족한 게 많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둘러봐도 전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통장에 돈을 모아본 게 언제인가 싶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죠. 분명히 없는데 생활 수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기적이죠. 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야, 이거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고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먹이셨지? 그냥 그때 몰랐는데 조금 떨어져서 지난 이 복음 받고 달려온 인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를 먹이신 거, 뭐 이렇게 덜풀 뭐, 꼭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의 인생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교회 인생이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은 편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로 원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당신을 조금씩 우리에게 더욱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할 여러 동역자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방식은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알리십니다. 먼저 순종하자. 먼저 올바로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자. 그리고 최고의 순종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 전달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리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하는 그 자가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또 약간은 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흔들리길 바라고 또 흔들린 가운데 더욱 좀 굳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이 길에 이 길을 다른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노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정말 인생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발견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들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맞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신뢰해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해가고 주님과의 누림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걷는 만큼 더욱더욱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감이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계속 길을 걷는 중에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적이지 못한 모든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의 모습만 우리 안에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에도 사로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도 교통 역사하시니 진실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